1절과 2절은 지난 3장 22절에서 30절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2절에서도 다시 봅니다. 과거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 침례자 그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상황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쪽에서의 활동보다 소외된 갈릴리 쪽을 올라가시게 된 이유임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꾼들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듯한 죄 많은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생명수의 교훈과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의 역할을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걸음을 쉬지 않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가는 장소를 친히 찾아가시고 어떤 차별도 가지지 않으시고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모델이십니다. 인종이나 계급의 편견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는 10절의 말씀 역시 말뿐 아니라 진실된 약속임을 확인해 주는 어떤 죄인의 간구도 외면치 않으시면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른 것이 인생이라면 그 갈증은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함의 해갈 없이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사실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제외된 사람들조차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않을 근거를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오늘 나 자신이 수가성의 여인같이 사람들을 싫어할 정도로 소외된 존재일지라도 주님을 바로 만나면 회복되고 그 회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왜냐하면 뒤에 가서 28절, 29절 보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긴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3절에서 6절인데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인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첫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역시 그렇게 성실함과 편견을 갖지 않는 신실하심을 본받는 일꾼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선언,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의 중요한 거듭남의 이치를 다루었다면, 이 요한복음 속에서 구체적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 요한은 그것도 많은 군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접근조차도 꺼리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상대로 물에서 시작하여서 신령한 예배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3절에 말씀했는데, 그 원인은 어쩌면 맨 처음 거론했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진정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갈릴리행 여행 경로가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에 일반인 종교 지도자였다면 요단 동편을 돌아가야 하겠는지라 하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피해가는 곳을 들어가신 것을 볼 때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후손들이야 스스로 어떤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불행한 역사의 영향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의도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전형이라고, 모델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지나는 경로처럼 찾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생수와 예배를 이곳의 여인과 나눈 장소에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사도 요한의 배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지명으로는 야곱이 받던 나라에서 돌아와 하몰의 아들인 세겜의 형제들에게 백크시타를 주고 산 그런 기록을 창세기 33장 19절에서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나중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주님의 부지런하심과 그러면서도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육체를 가지셨던 사람됨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요한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부지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 지도자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설거지에 참여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 뭐 이것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런 정도, 이건 뭐예요? 사실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로마식 시간 표시였다면 저녁 6시겠지만은 제 6시쯤 되었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서수식의 시간 표기는 바로 유대인들의 시간 표기로 거기에 6시간을 더해야 현재의 시간제가 되는데, 이 내용의 흐름이나 된 상황으로 볼 때 유대 시간 표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때인 정오라 그러죠. 정오경에는 서늘한 곳에서 낮잠을 자기 때문에 이 수가성에 죄 많은 여인이 사람들이 주로 움직이지 않는 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님께서 유독 이 여인만을 만날 수 있었다는 상황을 볼 때 더욱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또 이런 시간대에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피곤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게으를 수 없음도 배웁니다. 요한은 그러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듯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7,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서는 가끔 이렇게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내용을 창세기 24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청은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내용이었음을 이 여인의 다음의 반응 속에서 보게 되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점심때의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마치 예수님 자신의 필요 때문에 여인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 요청은 바로 신령한 것이라고는 모르고 오히려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전혀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 그게 바로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실 수 있음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에서 배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여행을 계속하시는 부지런하심과 고난하고 갈증을 그대로 느꼈던 주님의 지극한 인간되심 그리고 주시려고 달라고 하심이라는 예수기도의 신실하심을 이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왜 이렇게 첫 단락을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은 결론을 별도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9절, 10절, 2절에서 봅니다. 2절이지만 이 내용도 상당히 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사역의 여행에서 최초로 복음을 듣게 되는 여인은 주님께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자신에게 다가와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아직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주님께 물동이를 라헬처럼 기울여서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순탄하고 고르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짐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9절 상반절에 그랬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적인 일이 아닌 일들이나 상황을 만날 때 그 이유를 찾고 묻는 것을 보는데 이 여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여인은 따져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인의 운명과 삶을 알고 계셨음을 흐르는 내용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져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자세가 싸움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여인을 향한 주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반감보다는 복음을 전하시는 접촉점으로 삼으시는 것이 역시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묻는 여자의 의도는 순수 혈통이라고 의수되는 유대 사람인 당신이 어째 개처럼 취급하는 나 같은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느냐라는 반감이 들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된 배경을 덧붙임으로써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9절 하반절에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짧은 한마디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파란만장한 과거의 안타까운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온전치 못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불신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여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10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 여인이 알았어야 할 두 가지 사실과 그것은 어쩌면 이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이 알아야만 할 과제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값없이 주시려는 선물을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우리 주 예수도의 심령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런 기록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은 이왕의 선물로 주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모든 사람이 유효하게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물은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받고 거절하는 것은 각자의 반응의 차이지만은 이왕의 선물이 선물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될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 중 누구든지 각자가 예수도를 바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데서 지금 이 여자를 비롯한 사람들 모두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예수도를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다면 영적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0절 하반절 그랬는데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갈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이 갈증나는 세상에서 사람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수를 값없이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믿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아직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점은 주님을 바로 알아야 구할 수 있고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만은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자신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신령한 것이 무엇임을 알 리 없는 이 여인은 여전히 니고데모 같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11절에 그랬다고요. 여기서 여자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우리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운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여라고 했거든요. 미지의 사람 그러면서도 존경을 갖거나 한 사람을 주여라고 사용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말하는 의미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자신이 기르러 온 물로 단순히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의 우물들이 대부분 깊은 상황에서 어쩌면 그 물을 스스로 구할 수 있었다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이어지는 말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게 12절에 말씀하죠. 과거에 자신들의 존경하는 조상인 야곱조차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과 다른 더 큰 능력이라도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예수기도는 두레박으로 길어야 하는 이 깊은 우물과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질 생수를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은 점점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3절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모자라고 부족해서 인생의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생수를 사서 마셔도 바닥이 나면 다시 사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그러므로 육신적인 모자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는 근본적인 갈증의 해소가 불가능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 생수를 낙가리처럼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수를 많이 사놨느냐 하니까 몇십 병을 사면은 3만 원에서 6천 원이 할인된다나요? 근데 그거 어때요? 다 마시면. 그게 또 그대로 있나요? 또 사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이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무지한 여인과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는 내용을 듣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4절 상반절입니다. 같은 말씀을 베세다의 언덕에서 기적의 떡으로 배불린 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해놓고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보내신 자 예수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4절 상반절에 그리고 연이어 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그랬어. 하나님과 예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연결된 사람은 한 바가지씩 한 병씩 퍼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치도록 누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물의 부족함을 겪으며 살았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에도 이와 같은 선언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이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영혼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그 생수가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누림으로 갈증이 없을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생수를 이미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예수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생수의 성령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돗물도 연결된 파이프에 녹이 쓸어서 막히거나 다른 것으로 막히고 손상되면 집에서 물을 받아 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죠. 그건 왜 그래요? 수도사업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샘이시고 그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예수 기도라고 하는 성령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게 막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순종해서 침례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십니까? 갈증이 없습니까? 예, 세상의 갈증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원한 세계 속에 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잠그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되는 성령으로 시원함을 늘 누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